하나님의 은혜로 2005년도를 영원한 과거로 보내고 2006년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먼저 새해 원단에 하나님께 마음의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자녀들과 여러분 삶 전체가 새해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북한의 우리 고통당하는 동포들을 포함해서 세계 전역에서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고 우리도 그것을 닦아주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새해에도 국제적으로 환태평양 시대에 중국과 미국은 국제적인 우위를, 최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경쟁할 것입니다. 일본은 미국 편에 바짝 달라붙어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구상의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로서 이제는 더 이상 국제적인 고립의 길을 가지 말고 견고한 한미동맹관계 속에서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우리가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은 평화스러운 남북통일, 자유민주주의로 되는 남북통일을 내다보면서 갈등과 대립을 이제는 최소화하고 협력과 상생을 극대화하는 일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좌우 이념의 대립이 얼마나 심각하다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만은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성인이시라면 여러분의 같은 핏줄을 가지고 있는 아들과 딸과 얘기를 해보십시오. 정치 문제가 나오면 생각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같은 핏줄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한자리의 사랑으로 뭉쳐 앉아서 사랑의 공통 분모를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이 이 민족이 하나 되는 것에 기여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천군 천사와 함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서 끊임없이 불신자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 의미에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귀한 일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행복한 하나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일에 모든 성도들이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날마다 자신을 새롭게 하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그런 개혁과 갱신에 우리 스스로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날마다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서 주변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나라가 새로워질 것을 기대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날마다 새로워지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그 비결이 나타나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 사람 이 육신이 후패한다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점점 더 쇠약해지고 늙어간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육신이 겉사람이 후패한다라고 했을까요? 세월이 흐르니까 후패한다 그런 뜻이겠습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시면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쓰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7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이 보배라는 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질그릇, 질그릇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바울사도가 지금 왜 육신이 후패한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육신이 후패해지는 것은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배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 속에서 복음에 저항하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옷을 벗고 목욕탕에 들어가면 그 몸에 예수의 상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이리저리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가고 돌에 맞고 온갖 종류의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겉사람은 후패한다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지만 겉사람이 후패하지만 전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질그릇 같은 자기의 몸에 복음인 보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 가지로 역설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데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는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는데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데 망하지 않습니다. 마치 오뚜기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넘어진 것 같은데 다음 순간에 일어나고 넘어진 것 같은데 다음 순간에 다시 일어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 죽인 것, 십자가. 십자가를 몸에 짊어지고 산다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놀라운 역설은 예수의 생명이 그만큼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치면 질수록 부활의 생명,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전혀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진다 하는 고백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주인공이십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주인공이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고통을 당하는 길을 가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속 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역설입니다. 여러분 2006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어떻게 사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역설적으로 사시면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지 않으려고 자꾸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는 길을 피하시면 영혼이 약해집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길에 들어서시면 얼른 보면 손해보는 것 같은데 사실은 대단한 유익을 봅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시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물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재능,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재능을 바치고 얼른 보시면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죠. 남들보다 일찍 나오셔서 성가 연습을 하시면 시간에 손해를 보는 것 같죠. 남들보다 열심히 주일학교에 교사로 봉사하면 손해보는 것 같죠. 순장으로서 열심히 주님의 양떼들을 섬기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죠. 주사랑 전도로 각종 위원회 위원들로서 나가서 섬기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죠. 제자 훈련을 받고 사회 훈련을 받고 전도복발 훈련을 받고 베스트 성경 공부한 곳에 들어가서 훈련 받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죠.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바치고 재능을 바치고 물질을 바친 것은 결코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고생을 하시면 하는 만큼 여러분의 속사람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그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은 여러분의 영혼이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원천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2006년도 새해에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속사람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속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 놓으시고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헌신하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삽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그 선박자의 축복,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유익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17절에 보십시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사도가 날마다 새롭게 되는 두 번째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후패해지고 있는데 전혀 낙심하지 아니하고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된다고 했는데 어째서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표현을 발견하게 됩니다. 환란에 경한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환란이 가볍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사도의 입장에 들어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았습니다. 돌이 얼굴에 날아옵니다. 온몸에 날아옵니다. 눈두덩이에 날아옵니다. 코에 날아오고 입에 날아옵니다. 돌에 맞아서 꺼적대기, 성 밖으로 내쳐져서 꺼적대기에 덮여진 그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이 환란이 경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어도 환란이 가볍다고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도대체 바울이 환란을 많이 당하면서 어째서 그 환란을 가볍다고 표현했을까요? 바울이 안 당해봐서 그럴까요? 여러분 당신 안 당해봐서 그렇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당신 아직 안 겪어봤어. 그런데 바울이 안 겪어봤습니까?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아니면 너무 많이 겪어서 둔감해졌습니까? 마치 인대언이 인두로 계속해서 지지는 고문을 계속 당해서 나중에는 그런 고문을 당할 때 눈도 깜빡하지 아니하고 고문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됐습니까? 스토아 철학자가 무정, 무감각, 정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감각의 세계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그 무정과 무감각,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각이 없는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환란이 가볍다고 했습니까? 바울은 감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아픈 것을 아픈 줄 알았어요.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들겨 맞으면 그것이 육체의 상처로 많이 아팠습니다. 바울 사도는 감성이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석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느끼고 있는데 어째서 환란이 가볍다고 했을까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런저런 희생을 하실 때, 아 이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못 견디겠다 하는 표현을 때때로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환난과 고통과 헌신을 놓고 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별거 아니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사도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었는지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바울은 미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누릴 영광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초점에 맞추고 난 후에 현실의 고난을 보는 거예요. 미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어서 현실의 고난을 보니까 현실의 고난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들이 계시죠? 재정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계시죠? 자녀들 때문에 입학시험에 이런저런 일이 잘못될까 혹은 잘못되어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시죠. 아직도 자녀가 없어서 가슴 아파하신 분들 계시죠. 근데 그 대단한 고통 같아요. 당할 때는 대단한 고통 같은데 미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면 현재에 당하는 고통은 잠깐입니다. 평생 고통을 당해도 잠깐입니다. 인생은 지나놓고 보면 잠깐이라고 말하죠. 지나가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힘들다고 느끼지만 지나놓고 보면 잠깐이라고 고백하시죠. 일생 고통을 당하셔도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잠깐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큰 미래의 영광에 비하면 가벼운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면서 그 고통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미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면 고통은 잠깐이요. 고통은 가벼운 것입니다. 미래의 영광을 보면 미래의 영광은 지극히 크고 중한 영광입니다. 미래의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잠깐 동안 미래의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엄청난 것이어서 순간적으로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무아지경에 빠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래의 영광을 잠시라도 맛을 보신다면 여러분 그 미래의 영광에 취하실 것입니다. 대단히 큰 영광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미래의 영광을 한 성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성의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맑습니다. 그 성곽은 백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입니다. 그 성곽의 기초석은 백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녹옥, 담황옥, 비치옥, 청옥, 자정 등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 천국의 영광스러운 세계를 아무리 묘사하고 싶어도 묘사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값진 보석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저 영광의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해와 달의 비침이 쓸 데가 없습니다. 미래의 영광은 지극히 큰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에 당하는 고통을 미래의 영광의 초점에 맞추어서 관찰하시면 현재의 고난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희망에 벅찬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뵈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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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영광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희망이 넘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그 영광, 미래의 영광에 초점만 맞추면 오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고통을 당해도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비결이 무엇인지 18절 보십시오. 18절에 보시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여기도 또 역설이 나옵니다. 바울은 보는 것을 돌아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돌아보고 살고 있습니다. 대단한 역설이죠. 여러분, 보이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을 놓고, 일생을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 공부 열심히 합니다. 보이는 것이에요. 좋은 학교에 들어갑니다. 또 적절한 학교에 들어갑니다. 보이는 것입니다. 결혼을 합니다. 취직을 합니다. 보이는 것입니다. 승진을 합니다. 보이는 것입니다. 돈을 법니다. 보이는 것입니다. 위치가 올라갑니다. 보이는 것입니다. 인기를 끕니다. 보이는 것입니다. 실패합니다.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보이는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문을 보십시오. 텔레비전을 보십시오. 인터넷을 보십시오. 전체가 보이는 것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보이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하실 분이 계시면 한번 항의를 해보십시오. 보이는 것이 잠깐이라는 이 말씀에 항변하실 분이 없으실 것입니다. 보이는 모든 것은 일시적입니다. 보이는 모든 것은 무상한 것입니다. Vanities, vanities. Vanity, vanity. All is vanity.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허무주의에 빠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물질도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성공도 지나갑니다. 보이는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옥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영원한 지옥 형벌 당하는 백보자 심판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게 진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Verity is 참다운 것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돌아보고 살면 인생이 잘못됩니다. 여기 돌아본다는 말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스코페어라고, 페오라고 하는데 이 스코페오라고 하는 말은 번개불에 콩 튀기듯이 보는 게 아닙니다. 슬쩍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책을 읽으신다면 줄을 그으시면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컴퓨터 게임을 하는 아이들을 보십시오. 거기에 몰입해서 장면을 응시하면서 게임을 하고 있죠. 이렇게 돌아본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몰입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 보이지 않는 성령님, 보이지 않는 천국, 보이지 않는 세계에 몰입해 들어가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놓고 보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본질이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통당하는 것을 참아 나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고 그 세계가 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흠뻑 빠져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흠뻑 빠져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나무에 비긴다면 우리는 보이는 인생 나무들 중에 어떤 나무에도 우리의 둥지를 틀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 그 나무가 도끼에 찍혀질지 알 수 없습니다. 영안실에 가보십시오. 이 말이 틀린 말인지 진짠지 확인하실 겁니다. 인생 나무들 중에 그 어느 것에도 영원히 그 알둥지를 틀면 안 됩니다. 어떤 인간이나 물질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학력 등에 대해서 이건 내가 대단한 것이야. 원더풀, 원더풀, 원더풀 할 게 못 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때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거기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만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 자신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것은 항상 반짝거리는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당장은 아름답지만은 곧 져버릴 장미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요나처럼 박넝쿨을 의지해서 햇볕을 피하려고 하시고 박넝쿨을 자랑하시면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서 박넝쿨을 먹게 하십니다. 저는 수도 없이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보이는 어떤 것에 조금이라도 기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하셨습니다. 박넝쿨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박넝쿨을 의지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고 많이 저축하고 힘차게 적극적으로 인생을 사십시오. 긍정적으로 인생을 사십시오. 그러나 돈에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제 설교를 잘못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영혼은 귀하고 육체는 천하다고 하는 제가 영육이원론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더 귀하고 육체도 귀합니다. 영혼의 초점을 맞추어서 육체의 삶을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내세 편향론을 강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세는 귀하고 현세는 천하다고 제가 설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세도 귀하고 현세도 귀하고 현세의 삶이 내세의 삶을 결정할 정도로 내세, 현세도 귀합니다. 그러나 내세에 초점을 맞추어서 현세의 삶을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가치관, 영혼의 유익에 초점을 맞추고 내세의 미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보이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이 세 가지 가치관, 이걸 여러분들이 딱 그대로 붙잡으시고 단순해 보이지만 이대로 2006년을 사시면 여러분의 2006년도 한 해가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벅찬 감격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날마다 꿈을 디자인한다. 책이 참 특이하죠. 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저자 이재일 교수님은 여자 교수님이신데 돌아볼수록 새록새록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저자는 충남대 대학원을 마치자마자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의 의료학 박사 과정에 입학했습니다. 여성의 몸으로 사고 묻힌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이국 땅에 떨어졌습니다. 모진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때에 그녀는 이 말씀을 붙잡았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시죠. 얼마든지 많은 사람이 유학 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많은 사람이 박사학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박사학위하고 유학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많지요. 그런데 똑같이 공부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모진 고초를 당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자분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상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그분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근데 PhD, Doctor of Philosophy, 철학 박사인데 그 PhD를 이 여자분은 특이하게 해석을 했어요. P, praise, 찬양하라. Him, H, him, 그분을 찬양하라. D, daily, 그분을 날마다 찬양하라. 철학 박사 학위를 그분을 날마다 찬양하라는 학위로 받았어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몸의 한쪽이 다른 쪽에 비해서 발육이 안 되는 희귀한 증상으로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보다 가늘고 짧습니다. 미국의 시애틀에 있는 정통 복음주의 대학인 시애틀 퍼시픽 대학교의 의료학과 교수가 되는 꿈을 이루었지만 몸에 장애가 있습니다. 육신의 후폐가 있어요. 그런데 그녀는 새록새록새록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장애가 사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그녀의 고백입니다. 저 여자는 힘들고 고달파도 항상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키워갔다고. 그래서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꿈을 디자인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현실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사는 한 지식인의 모습입니다. 어떤 여성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 때에 외환위기 직전에 빌라 두 동을 분양하려던 참에 분양이 안 돼서 빚더미 위에 올라섰습니다. 채권자들이 돈을 달라고 얼마나 매일 닥달을 하는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채권자들이 떠나고 나면 사무실 벽을 향해서 마치 히스기야처럼 손을 들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자, 여기도 보십시오. 사업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여자분의 사업을 보십시오. 완전히 다 무너져서 빚쟁이들에게 닥달을 당하고 말씀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에게 병을 향해서 울면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의 가치관에 맞추기 위해서 자신의 사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만들어놓고 사업을 전개하면서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전세를 두 채 놓고 빚을 해결하라는 깨달음이 와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교회 강대상이 어둡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건축 일을 맡기셨을까 하필이면 그 생각을 하면서 강대상을 밝게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하고 헌금을 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98년 고난 주간에 강단을 밝게 하는 공사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그녀는 사업이 신기하게 더욱더 풀리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은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경산에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분 명함을 제가 받았어요. 명함에 회장님, 회장 해놓고 나서 예수님 이러놨더라고요. 자신은 심부름꾼이라. 회장은 예수님이라. 그분이 건축업자인데 어느 지구의 건설을 따내려고 하는데 그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들이 그 사람을 상당히 좋아하면서 명함을 보는 순간에 아니라고 그랬어요. 회장이 예수님이라고 해놨으니 이 사람 안 된다. 그래서 그분이 집사님이 그분들한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회장이 예수님 때문에 안 된다면, 제 명함 때문에 안 된다면 저 포기하겠습니다. 깨끗이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러섰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조합원들이 그 집사님을 마지막으로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 지구의 건설을 따냈어요. 지금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극동방송이 나오면 그냥 몇십억을 그대로 던지고 자신은 빠져버리겠대요. 너무나 놀라운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분인데 여기 여성 사업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회장이요. 자신은 종업원이에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시는 것을 나누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가의 날마다 새롭게 사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목회나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해 목회 방침은 계속해서 해왔던 대로 부흥 성장을 위한 개혁 갱신의 방향입니다. 특별히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목회를 시도할 것입니다. 눈물을 얘기하실 때 육적인 눈물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눈물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육적인 눈물도 있고 영적인 눈물도 있습니다. 영적인 눈물을 흘리는 불신자들 전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선교를 할 것입니다. 동북아 선교, 서진 선교, 다변 선교, 한중 미션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총력 전도를 추진할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힘들어하는 부교역자와 직원의 처우를 개선할 것입니다.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눈물을 닦아주는 성도들의 교제를 강화할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하는 자녀들,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할 것입니다. 학생 교육비를 한 사람당 상당히 올릴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 주변에 학교들의 장학금을 보낼 것입니다. 학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교회가 안고 해결하도록 시도할 것입니다. 살기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말씀 훈련을 강화할 것입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돕는 데 힘을 쓸 것입니다. 생명과 재산을 잃고 괴로워하는 자들의 구호사역을 강화할 것입니다. 효율적인 복지사역을 제고시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서문시장에 불이 일어났죠. 그 장면을 우리가 잡았고 저희들도 그곳에 가보았습니다. 방송실 잠깐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어젯밤 10시쯤에 난 영남권 최대 재래시장인 대구 서문시장의 불이 아직까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천여 개의 점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3층짜리 건물 전체가 붕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보셨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저도 나가봤어요. 저 현장에 우리의 두 사랑 전도대가 나갔습니다. 제일 먼저 저기 가서 우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성도님이 바로 순종하셨어요. 현장에 나가서 봉사하는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안으로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막 얼마나 밀리는지 계속 밀려서 들어가세요. 가까이 가니까 막 독가스가 코에 들어오는데요. 그리고 이 건물들이 휘어져 있고 붕괴 위험이 있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마치 대구가 불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왜 매해 이런 재난이 대구에 일어나고 있는가? 경고의 나팔이 아니겠습니까? 대구의 시민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경고의 나팔이 계속 울려 퍼지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눈물의 현장에 우리 성도들이 달려가는 겁니다. 김밥을 나누어주고 음료수를 나누어주고 우는 사람들을 붙들고 격려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거기 지나가다가 음료수를 하나 얻어서 드시고 나서 대구에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동신교회가 여기 나와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눈물을 흘리는 현장에 쫓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쓰다듬어주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이것이 교회가 힘써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내세우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저 어떻게 하든지 지금까지 목회가 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장이세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세요. 저는 종업원이요, 신부름꾼입니다. 우리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이 다 신부름꾼들입니다. 우리 신부름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영혼의 유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내세의 영광의 세계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어진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적극적으로 몸부림을 치면서 노력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나누어주는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속사림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2006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면서 여러분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텐데 이런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속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1년 내내 충만히 받는 2006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